그런데 다시 세우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인데.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예. 그런데 내 집, 내 소유를 버리고 던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버리겠다,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미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내 새끼를 버리겠다, 내 새끼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했을 때 오죽했으면 그러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내 소유, 내 새끼를 오죽했으면 버리고 또 원수의 손에 넘기겠냐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이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주님 내 것이다. 주님 우리를 내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2절.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는 말씀. 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4절을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 자랑,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그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며 내 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라고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랬냐? 물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숲속의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렸다 그래요. 소리를 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 죽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사막길에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라고 자꾸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며 그들에게 살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마치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던지시겠다, 버리시겠다, 이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내 것,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을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자식이 으르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숲속에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다면 어떻게 이 자식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버리겠다, 연을 끊겠다라는, 오죽했으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연을 끊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구절을 보니까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매는 독수리, 매는 매인데 문이 있는 매, 뭔가 딱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매, 또 한편으로는 이 매는 이 포악하여서 길들이기 힘든 완고한 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포악하여서 완고하여 길들이기 힘든 그런 매, 독수리, 그리고 문이 있다는 것은 뭔가 딱 눈에 띄는 그런 매, 그래서 매들이 다른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은 이방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내 소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이 있는 매가 되었다. 표적이 됐답니다. 표적. 표적이 되어서 들짐승들이 그 표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할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한 순간부터 그들은 들짐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간혹 TV의 동물의 왕국을 보면 딱 표적이 된 어떤 들짐승은 뭐 사자나 아니면 표범에 딱 표적이 되면요, 그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잡혀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의 표적이 되게 하라.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짐승에 유린당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만 계신다. 한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이 달려들어도 가만 두시겠다, 문이 있는 매가 주의의 표적이 되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사나운 적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방파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방파제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방파제를 거두어버리시겠다. 거두어버렸어요. 보호막을 거두어버렸어요. 울타리를 거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방에 이 들짐승들이 찾아오고 그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도다. 그 땅이 운다, 탄식한다 그러세요.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황무지, 그 땅이 탄식하는데,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땅이 황폐해져 가는데도 왜 이렇지? 라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깊게 생각한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왜 이리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숨겨진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기후 재앙,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예, 폭염, 예, 뭐 우리나라도 뜨겁지만 뭐 세계 도처에 한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란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60도까지 간다라고 그랬어요. 이 40도에서 60도를 오르내리는 엄청난 그 폭염뿐만 아닙니다. 집중호우가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세계 도처에 아주 집중호우 이상 기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기후 위기에 취약한 나라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갑자기 점점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이런 피해들이 생겨나고 과학은 발달하고 점점 뭔가 대책을 세워가는 것 같은데 해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뜨거워질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날까? 이 탄식하면서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통증을 내 문제로 여기면서 같이 공감하며 고민하고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또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기후 재앙을 주시는지 물론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뜨겁게 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나와서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유럽, 미국 그리고 지금 선진국가라는 모든 나라들의 신앙이 지금 밑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동남아시아 선교지에서 다시 뜨겁게 신앙들이 일어나는 고무적인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때 부흥했던 한때 그냥 성장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 지역들이 그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슬림 국가 또 불교 국가 이런 나라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슬림 국가들은 점점 왕성해 가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고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뎌져 가고 이렇게 식어져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죠. 목회자들이 몸부림치고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또 깨어있는 사람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20, 30년 전과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생활과 지금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미지근해져 있는지 얼마만큼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 신앙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팍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회 하고 그 정말 산속에서 들판에서 천막 쳐놓고 했던 그런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우리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 신앙이 식어져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 그러냐 싶게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12절 13절 보십시오. 파기하는 자들 곧 이제 적들이죠. 지금 바벨론 세력을 말합니다. 파기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이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며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였어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거둘 수가 없고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등진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피부로 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비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 그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파제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의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악한 이웃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 가운데 사로잡혀 갔는데 다시 유다를 뽑아내서 다시 옮기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원수의 손에 넘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 다시 어느 때가 되면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낼 것이다. 16절에서는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움을 입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뽑아낼 때도 있고 다시 세울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뽑고 세우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 세력, 이방 나라들도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마치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바알에 맹세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에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잇게 될 것이다. 그러나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고 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주님께서 뽑아버리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세움을 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신앙도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신앙, 앞으로의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뽑히기도 하고 다시 세움을 입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상입니까? 뽑아버리고 싶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세우고 싶은 대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이고 선택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뽑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그것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철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기들의 신앙으로 세움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손들도 자기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뽑혀질 것이다. 내 것,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던지고 또한 예, 뽑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버렸는데, 주님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타지도 아니하고 물이 삼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뽑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고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